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우리 42장 마지막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가 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의 은혜 바로 알아서 그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그리고 그 어느 선교단체보다 순교자를 많이 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웨기라는 단체입니다. 그 웨기라는 단체를 열었던 선교사가 시티 스터드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하는 그 어떤 희생도 위대할 수 없다. If Jesus Christ is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내가 그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일들도 위대할 수 없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죽었다라는 그가 행하신 일과 그가 누군가 그가 누군가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안을 수 있는, 또 은혜를 깨달아 갈 수 있는 중요한 지혜도 거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시티 스터디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가 봅니다. 18절에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사흘이 어떤 사흘이었어요? 형들이 영문을 알 수 없이 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에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땅에 왔어요. 정말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 권세를 잡은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자기들을 정탐꾼, 그러니까 스파이라고 얘기를 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죽일 것 같은. 왜냐면 그 정탐꾼이라고 한 평가는 이미 굉장히 위험이 되는 그런 평가기 때문에. 근데 사흘 동안 갇혔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된 건가? 우리가 혹시 그에게 어떤 말을 했길래 그는 우리에게 이런 평가를 한 것인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길래? 라고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고 그런 질문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요셉이 13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겪었던 그 질문의 세월들을 그들은 3일 동안에 축약해서 짧게 지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의 길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자기를 가두었던 사람이 자기들을 부릅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옥에 갇힐 때 자기들을 가둘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전부는 여기 남아있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너희들 집으로 내려가서 너희들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 말이 진실인지 믿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자기들을 불렀는데 그에게 부름을 받고 그의 앞에 섰을 때 그 처음 듣는 말이 오늘 18절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원문 순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왜냐하면 나는 엘로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다시요.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이라는 말은 앞으로 내가 할 말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그것을 행하라. 이건 명령이죠.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건 뭐예요? 약속입니다. 명령과 약속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게 앞에 그 명령과 약속을 보증해 주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아요. 요셉이 지금 이 고백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의 그 고백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알아요. 언제부터 봤어요? 그가 애굽 땅에 노예되었을 때 어떻게 자기 그 주인인 보디발에게 그가 신실했는지, 그가 자기 생명의 위협 을 느끼는, 자기가 억울한 모함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 하려고 그가 억울한 꼴을 당한 사람인 건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술과 떡 맡은 관원장 앞에서도 그랬고 당대의 권세가인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그 말이, 그 상황이, 그 현실이 앞에 그가 한 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명령하고 약속하는 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쭉 따라가면서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같이 행하라의 얘기를 뭘 주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이 얘기가 좀 바뀌었어요. 아홉 사람은 여기 남았다가 한 사람만 가라 그랬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남게 하고 아홉 사람이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명령을 일단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해석을 한다고 보면 이 권세 잡은 요셉의 지금 이것을 행하라는 말이 상당히 은혜롭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경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들이 살던 지역에서 지금 애굽까지 가는데 한 일주일쯤 걸리는 길이라 그래요. 근데 그 길을 아홉 사람, 올 땐 열 사람이 왔는데, 혹은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열 사람이 왔는데 아홉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이 그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길에 위험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한 사람이 보증, 볼모로 남고 아홉 사람이 가면 가는 길도 안전하고 아홉 사람이 훨씬 많은 양식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일단은 이 조건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가 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 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이들이 이 상황을 겪어보니까 이제 생각지 않았던, 드디어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일을 20년 전에 혹은 21년 전쯤에 자기들이 자기 동생 요셉에게 했던 일과 연관해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범죄하였도다라는 말을 영어 번역으로는 우리가 guilty,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we are being punished, 우리가 지금 처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 히브리 단어 아셈이라는 이 단어는 범죄하였다, 너는 유죄다, 유죄다라는 말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와 같은 현실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유죄이면 처벌을 받는다가 같이 묶여 있다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guilty,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혹은 우리가 죄를 받고 있도다, 죄값을 치르고 있도다,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된다고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동생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생각지 못했던 이 억울한 어려움을 겪고 있도다. 그때 동생이 애걸할 때 그 괴로움을, 그 동생이 하는 그 괴로움을 우리가 외면했는데 바로 그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루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벤이 이 오늘 읽은 이 부분에 루벤이라고 그가 말한 부분을 일부러 직접 인용을 해주는데 이 두 가지로 말을 하거든요. 오늘 읽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루벤에서 배워야 될 게 많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루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얘기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은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처음 아마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르벤의 말은 어때요? 르벤이 지금 장자잖아요. 르벤이 장자면 동생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오늘 그 피값을, 그 죄값을 오늘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고 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를 우리 볼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 오늘 저는 지금 보세요. 이들이 기근을 겪었어요. 기근을 겪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는데 양식을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생명을 조락펴락할 수 있는 그 권세자로부터 그들이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억울한 꼴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오늘 자기들이 옛날에 그 요셉에게 했던, 그건 결국 아버지에게 했던 일이고 아버지만 속일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버지를 속인다고 되는 일이, 아버지가 모른다고 이게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그들이 다시 깨닫게 되는 이 상황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은혜라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던져져 있어요. 잘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게 왜 은혜의 상황에 있는가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요셉이 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요셉이 자기 상황을 보고 있다, 알고 있다, 그가 요셉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 우리는 못 느껴요,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떠나 울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20년을 사는 동안 요셉이 울었다는 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데 50장에 요셉이 마지막 울 때까지 형들하고 관련해서 요셉이 네 번이나 울어요. 오늘 형들이 지금 20년 전에 우리가 이게 잘못했던 그 일 때문에, 요셉에게 한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치르는구나 라고 형들이 깨달아가는 그걸 보고 요셉이 울거든요. 요셉이 이때 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왔을 때 울어요. 그리고 유다가 자기 베냐민이 여기 남아 있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대신에 나를 붙잡아서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우리 베냐민은 돌려주세요라고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할 때 드디어 요셉이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을 물리친 다음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할 때 울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와서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요셉이 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울음은 분노, 분통이 터져서 우는 울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므낫세 해주시는 은혜를 그는 겪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품는 이미 구원자로 그거는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이 요셉이 울었다는 면에서 지금 은혜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거죠. 그들과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요. 왜 시므온을 선택했을까? 그건 잘 모릅니다. 르벤이 한 말을 듣고 보니까 르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구나. 근데 보면 시므온이 조금 그 폭력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까? 근데 성경의 원인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시므온을 그들이 끌어내서 요셉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은혜일까? 우리 이제 차츰 풀어가 봐야죠. 그죠? 그런데 그 시므온을 끌어다가 그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건 은혜로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이게 이 히브리 단어에 보면 가득 채워요. 그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이 곡식에 채워, 이 부대 혹은 이 자루에 채워주십시오 하는 거기 가득 채워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곡식값으로 냈던 돈을 그 안에 넣어줍니다. 무슨 뜻이다? 곡식을 주되, 필요한 것을 주되 값을 받지 않고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먹을 양식을 더하여 줘요. 필요한 것을 주고 넘치게 주는데 값을 받지 않고 줍니다. 근데 그 말을 요셉이 그들에게 했을 때 25절 말미에 보면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이 말 그대로 행하다라는 단어를 한 세 가지쯤으로 번역이 돼요. 첫째는 요셉이 3인칭 단수로 읽혀서 요셉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읽히기도 하고 그가 말한 대로 되었다라고 읽히기도 하고 혹은 요셉이 자기 부하에게 그대로 하라고 하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보세요. 어쨌든 형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형들에게 대해서 요셉은 그들의 필요를 값을 받지 않고 그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는 공급을 해준다.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은 은혜를 입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지 잘 몰라요. 형들이 죄악을 깨달아가는 것이 왜 은혜인가? 여러분 그 우리가 성경 공부 좀 하게 되면 교회 좀 다니게 되면 반드시 보게 되는 스캔들이 하나 있어요. 참 이 나중에 결국 우리 이제 그 이제 주님 오시고 우리 부활하게 되면 결국 그분 만날 텐데 하여튼 세상에 그 스캔들 치고 그분 스캔들처럼 널리 알려진 스캔들이 없어요.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열왕기 역사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기준, 이 표본이 되는 게 다윗이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근데 그 다윗이 열왕기 하 11장에 보면 다 그 이 출전할 때 이 전쟁을 치러 나갔는데 다윗이 이제는 뭐 내가 안 나가도 되겠다 하고 왕궁에 남았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가 밧세바를 불러 동침합니다. 근데 그 밧세바는 결혼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일을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아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 일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러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너 전쟁에서 수고했으니 아내와 동침할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럼 당연히 아내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 동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아는 다윗에게 신실합니다. 아니에요. 집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술을 먹여요. 그러니까 술김에라도 정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다윗의 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자기 집에 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그를 전쟁 중에 죽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작전대로 우리아는 죽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가 죽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행했던 그 일을 완전히 어떻게 했다? 잘 처리했다. 사람들 눈에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했다고 정리했을 거예요. 왕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그냥 좀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지도하는 나단을 그에게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근데 나단이 그냥 이 한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가 뭐니까 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거늘. 굉장히 사랑하는 양이 하나 있는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라고 나단이 얘기를 해주니까 다윗 왕이 그냥 발칵 화를 냅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성군답게 의로운 사람답게 그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을 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범죄한 것을 사람에게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 숨길 수 없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본 모습을 그 부딪히는, 그리고 그래서 생긴 자기 아들이 죽어가자 그를 위하여 금식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치르렀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없었으면, 그 과정을 그가 지나가지 않았으면, 그가 시편의 51편에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그 마음에 정한 심정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회개, 돌이킴, 회복이 불가능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형들을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이 어려움, 그리고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이 또다시 베냐민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반복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감추고 싶었던, 자기 의식 저 밑은 곳에 감추어뒀던, 유다는 그것 때문에 형들을 떠나 살았던, 절대로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 현실과 하나님은 대면하게 하시거든요. 그 대면함이 있어야, 그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 마주하고 그 앞에 무너지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돌이킴이 가능한 거예요. 형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겪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요셉을 통하여 다루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때 우리가 어려웠던 상처,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대면하고 싶지 않은 일, 그 대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그건 그냥 안 한 상태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냥 그 일을 쑥 넘어갔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을 가지지만 하나님이 깊이 우리를 다루셔야 한다,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결정하실 때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잠언 28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상황을 볼 때 지금 형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들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모른 채 그들은 시므온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곡식을 받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26절 보니까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느니라. 이게 웬일인가? 그가 형제에게,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이게 가슴이, 심장이 나갔다, 원어니까 가슴이 덜컥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우리 28절 뒷부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그들의 고백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 드디어 이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일 누가 했어요? 그 나라의 주인인,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했죠. 사브넷 바네아가 했죠. 그죠? 근데 이들은 이 일을 겪으면서, 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가 하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탄식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겪고 나고 보니까 진짜 이들은 예언한 것이 되었죠. 우리 29절에 이제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에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세히 알리어 말씀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30절에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뒤에 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정확하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반복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는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는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들은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너희가 이 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하리라. 요 부분을 바꿨어요. 원래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뭐라고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버지에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지금 베냐민이 죽을까 봐 베냐민이 요셉처럼 죽을까 봐 염려했는데 사실 이들이 지금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다가 지금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반응, 아버지의 부담을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이들이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앞으로 물건을 계속해서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좀 바꾸죠. 그죠? 그리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여기 보니까 시므온은 이미 죽은 거로 친 거예요.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아버지와 자식들이 이제 자루를 그제서야 다 자기 자루를 다 펼쳐봤더니 그 안에 자기들이 낸 돈이 다 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걸 보고 이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처음에 이들이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에 관세 잡은 사람들 자기들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들 정탐꾼이지? 정체를 너희들 믿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우린 정직한 자입니다. 우린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양식을 사러 와서 양식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양식을 원래 구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줬는데 그러면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준 돈이 그대로 자기들 자루 속에 들어가 있으니 이건 무슨 뜻이다? 국제 무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전 세계가 기근이 들었으니 그때 식량은 황금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황금을 가지고 서로 교역을 했는데 돈을 주고 그 곡식을 받아오는 게 옳은데 자기들은 분명히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 자기 돈이 그대로 자기들 곡식 가운데 있으니 이게 뭐 한 게 된 거예요? 사기를 쳤거나 도둑질 한 게 된 거죠.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았는데 자기들의 이 치른 돈이 자기들 곡식 가운데 그대로 다시 돌아와 있으니 그 자기들을 엄하게 자기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대했던 그 사람이 이 상황을 알면 당연히 우리는 도둑질한 사람으로 볼 것이고 그러니 인질로 잡힌 시므온은 죽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 동생을 데리고 가서 변명을 한들 그가 우리를 인정하겠는가.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일을 겪어가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한 말을 보면 아들들이 어쨌든 저 이 아버지하고 집안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죽다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라면, 야, 참 너희들 그 고생했구나. 그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그게 얼마나 그 억울한 꼴을 당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어. 야, 하여튼 시므온은 그렇게 있다고 하니 고생이 많았구나 아들들아.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야곱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바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그죠? 야곱이 애굽 왕을 만났을 때 내가 참 인생 험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움켜진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 각박한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자식조차도 그거 마지막에 3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이르되 38절에 내 아들은 이때 베냐민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아들이 베냐민이거든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 말은 무슨 내 아들은 베냐민이고 너희들은 아니라 이 뜻이잖아요.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것과 마찬가지인 아들들에게 야곱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야곱이 참 안 변해도 이렇게 안 변할 수 있나?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어쩌면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내 속을 그렇게 몰라주나? 어쩌면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어쩌면 이럴 수 있나?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루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벤이 또 이렇게 말해요. 딴에는 아버지께 반드시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그러니까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 여러분 지금 보세요. 루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데리고 갔다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걸 데리고 오지 못하면 아버지 지금 요셉 죽고 베냐민 죽은 거니까 아버지 제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을 둘을 죽이세요. 여러분 이게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 같지만 루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자기 자식의 생명을 그렇게 걸 그 권리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자기 소유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두 루벤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에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버지 혹시 당신 자식이 돌아오지 못하게는 아버지 당신은 손자 둘 죽인 할아버지가 되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루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 같지만 루벤의 헤아림에는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값을 어떻게 치러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부족했다고요. 야, 내가 너희들 처음에 동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동생을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그 피값을 오늘 우리에게 받는 거야. 만약에 르벤이 장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좀 더 엄중하게 생각했다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그때 말렸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럴 때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요셉을 그렇게 하지 못했어야 됐는데 다 내 탓이구나. 내 탓이야. 내가 맏형으로서 내 일을 잘못했구나. 아버지 혹시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못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 아버지 제가 남고 베냐민은 돌려보내겠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냐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두 아들 너희들 때문에 어쩌면 루벤은 그래서 그가 장자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의 그 범죄함에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헤아리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로 42장이 끝납니다. 참 이게 상황이 어렵고 복잡한데요. 이 상황이 어렵고 복잡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이들에게 행한 그 이렇게 하라 이래야 너희들이 죽지 아니라 한 것이 이 형제들이 생각할 땐 참 어렵고 힘들고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자기들이 돈을 안 쓰고 원했던 그렇게 소망했던 양식을 얻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일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야곱도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원인이 왜 그랬을까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 자기들에게 이 일을 이대로 해 그러면 살 거야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요셉인 줄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그를 먼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땅에 보냈던 자기 동생, 자기 형제 요셉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모든 은혜의 사건은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두려움으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얼마를 가지고 갔든 다음번 우리 말씀에도 보지만 양식은 곧 떨어집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그들이 죽지 않으려면 그 근원이 되는 요셉에게로 가야 그들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로 하여금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이들로 하여금 반드시 다시 돌아오도록 그들의 혈족 중에 하나인 시므온을 붙잡아 놓잖아요. 그런데 그 붙잡아 놓은 그 요셉의 그 행동과 요셉이 한 결정을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요셉의 말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베냐민과 함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이때 죽지 아니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기근이 너희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 상황을 나중에, 우리는 이 상황을 다 아니까 나중에 이 상황을 형제들이 요셉과 더불어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애굽 그 고센 땅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때 말이야. 네가 시므온 형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그 우리더러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을 때야, 우린 다 죽는 줄 알았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마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가 그때 우리 보고 하란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네 말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더니 우리가 살았구나라고 그들이 그때 깨닫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들이 은혜 가운데, 은혜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값을 치르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 요셉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의 상황을 두려움으로 겪어가는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경륜의 단계가 있지만 요셉이 누구인 줄을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시티 스터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말씀하신 그 어떤 것도 나는 행할 수 있다는 결정이 됐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산다 그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이 시므온을 붙잡아 두는 것처럼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죽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따르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은혜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괴로움을 은혜의 상황으로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우리 한번 보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요즘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그죠?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 두 개의 권면, 두 개의 명령과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첫째 뭐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래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염려가 많으세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으로 알게 말씀을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명령 우리에게 하면 그가 우리 마음과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우리의 모든 헤아림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헤아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근거가 어디냐고요? 그게 5절에 있어요. 5절 뒷부분에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현실이 있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므로 그러므로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도 마찬가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살 겁니다. 이 형들은 아직 그 은혜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에 이르렀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형의 입장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요셉의 입장을 한 가지만 짧게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셉이 이것을 행하세요? 그러면 형들 살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과 나와의 만남에서 나는 내 이익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 은혜 단계가 거기에 이르지 않아서 그렇겠죠. 하나님의 섭리의 단계가 아직 그렇지 않아서 요셉이 누구인 줄 몰라서 형들이 그 모든 은혜의 상황을 두려움으로 봤던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마주해야 됐던, 회개해야 됐던, 그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일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저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사오니 주여 저에게 그 힘과 은혜와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깨달아서 그분이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이 깨우쳐 주실 때, 그분이 경책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오. 다만 그의 말씀대로 따라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침내 삶에 이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